오늘 주일은 여러 가지 절기가 중첩되어 있는 주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주일로 전통적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홍해작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6월 한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해서 교회들도 발맞추어 나라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지켜야 될 주일이기도 합니다. 과거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3년간의 한국 전쟁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끔찍하고 참담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우리 국군 13만 7,899명이 전사했고, 유엔군 3만 7,902명이 전사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적지 않아서 24만 4,663명이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남북한 전체적으로 137만여 명이 사망하고 200만여 명이 부상하거나 실종된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사회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민족 역사의 내부에 깊은 내전의 상처가 새겨진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잔혹한 역사 현실로 우리 삶의 위험 요소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다시 기억하는 것은 6.25 전쟁 기간 중한 우리를 도와주었던 많은 나라들의 도움입니다. 미국이 많이 지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미국 장로교회 본부를 방문해서 연설을 하면서 제가 미국에 대해 세 가지를 감사한다 했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 듣게 된것 감사하다고 했고, 둘째는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는 등 우리의 근대화를 후원해 주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말했고, 세 번째는 6.25 전쟁 때 미군 3만 3,668명이 전사했으면서도 끝까지 우리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맹이 되어주고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미국 장로교회가 추천한 참전용사 5분 한국으로 초대해서 보훈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감격스러워했고 초대한 교회도 너무나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는 성도들의 그치지 않는 환호와 박수에 노병들이 한없이 감격한 모습이 기억납니다. 경기도 여주에 6.25 전쟁에 참전한 그리스군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해마다 6월이면 추모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스군은 169명의 전사자를 비롯해서 700여 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와 우리나라가 무슨 연관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나라 이름도 나라의 위치도 서로 몰랐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리며 우리를 값없이 조건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군 가운데 해외에 파병된 부대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전투에 참가했다가 다수의 사망자가 생긴다면 아마 나라가 뒤집어질 만큼 극도의 여론이 들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리스나 터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태국, 남아공 등 당시로서는 이름도 모를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희생한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런 아들들을 이 땅에 보내준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도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전쟁 중에 전 세계 교회도 우리를 힘껏 지원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그 다음날 한국교회 대표들이 미국의 교회협의회에 급히 전문을 보냈습니다. 대규모 북한군이 침략하여 우리를 압박 중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귀하들의 최고의 노력과 영향력을 당부합니다라는 다급한 전문이었습니다. 이 전문을 받고 미국 장로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분주하게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유엔의 참전 결정 뒤에는 세계교회 지도자들의 배후 노력이 있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미문이라는 남쪽 출입문 앞에 구걸하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도움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을 전후한 우리의 처지는 성전 미문의 거지와 같이 걷지도 뛰지도 못했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될 것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 베풀어 주신 상상 못했던 은혜를 앞으로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얻기 위한 우리 믿음의 결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행복하고 다정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이상적인 공동체 모습을 형성했습니다. 그들과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했던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안전하고 아늑한 안전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전한 곳에 안주하여 머물러 있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자꾸 성전으로만 향했습니다. 그래서 2장 46절 말씀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지켜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결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우호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자주 성전에서 기도하고 전도하였는데 그때마다 성전 당국자들로부터 박해와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예수님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 관리자들을 질책하실 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우리 영역인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하고 나를 세워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모의를 꾸미고 추진한 세력도 성전주의자들이었던 가야바와 안나스와 같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성전은 사도들에게 가공하고 공포스러운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자꾸만 이곳으로 진출하고 여기에 나타나고 여기에 등장합니다. 4장 1절 말씀 이하에는 성전에서 활동한 사도들이 당했던 시련을 소개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잡혔고 재판에 넘겨지고 위협당하고 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해 보시면 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밖으로 끌어내 주시는데 밖으로 나온 그들이 다시 돌아간 곳도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와살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왜 자꾸만 성전으로 갔게 했습니까? 성전은 유대 종교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이곳이 복음화되어야 할 제1순위의 장소요, 이곳에서 구원의 복음이 만방을 향해 확장되고 전파되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성전 당국자들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마가의 집 다락방에 숨어 지내면서 그들만의 교제와 나눔과 사랑에 만족하고 지낸다면 위험할 것도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아늑하고 안전하고 달콤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핵심 세력들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전 세력을 향한 복수심이나 그들의 영역을 정복하고자 하는 정복 욕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을 갈망하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장본인들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기도처럼 그들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가슴 뜨거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사도들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초기 시절부터 그들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쥐고 위험한 현장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끝없는 도전 정신이 성전 미문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지난 역사도 전쟁 후의 폐허와 가난의 잔해 더미에서 낙심하고 좌절만 하고 있었다면 또는 어느 정도의 성과에 만족하면서 현실 안주를 선택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도전 정신이나 개척 정신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안일과 나태와 방만과 사치와 향락이 지나칩니다. 그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전 미문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새롭고 불가능해 보이는 세력에 도전해 나가면서 품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였습니다. 그들의 도전 무기는 오직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한 우리의 도전은 기도로 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도전 방법이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역사 창조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기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명령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불가능에 도전해서 새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앞날에 불가능한 미래가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미문의 새기적으로 우리 앞길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 향해서 가던 그들이 누군가를 만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들을 붙잡고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을 붙잡고 이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신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도 선천적인 장애여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성적인 문제였고 개선될 여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신체적 장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노동력이 없었던 그는 다른 사람의 동정심에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 처지입니다. 절대 빈곤의 문제가 그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고 구걸을 해서라도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확보하는 것이 그의 현실적 당면 과제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야 했고 멸시와 천대를 견뎌야 했고 자존심이나 인간의 존엄과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극단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세 번째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에는 선천적인 장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이하에 예수님 이르기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가져왔던 그들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 성전의 문턱을 너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의 낙인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인생의 문제를 지닌 사람이었고 존재의 의미도 내일의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는 이미 망해버린 삶의 주인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실존은 그 개인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유대 사회의 현실이었고 나라의 현실 문제 상징처럼 보입니다. 건강과 경제와 종교의 문제는 모든 사회의 문제임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궁극적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에 우리는 과도할 만큼 집착합니다. 마치 전 국민이 건강 염려 신드롬에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경제의 문제는 인생의 모든 의미를 여기에 집중시킬 만큼 우리 모두가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돈이 좀 넉넉하면 건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 생각하고 또 건강하면 먹고 사는 일 잘 해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상 속에는 건강에도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도 건강의 문제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는 천문학적인 돈을 번 사람이었지만 불과 57살에 췌장암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과 건강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설령 돈과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남는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요, 존재의 문제입니다. 한 사회가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평균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득의 나라일수록 자살자가 더 많은 것이 그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갈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또 현재 존재하는 제도적인 종교는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종교적인 것은 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제도권의 종교 현상을 찾습니다. 요가, 명상, 참선, 무속 등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 활동하는 것을 종교생활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현상은 혼탁한 종교상업주의로 전락하고 미신적 현상에 난무하는 비천한 세상으로 연결되게 되어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처와 절망감을 남기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와 종교 등의 문제입니다. 전인적인 문제였고 전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상징이 성전 문문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모든 총체적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그가 일어나 걸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말 다 각설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외칩니다. 문제 핵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벽시계가 멈추면 시계침이 고장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소독약 발라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본의 치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구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문제, 존재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한 사회 치유, 국가의 미래, 미래 세계의 사회율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궁극적인 해답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생명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이 이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가진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사도들은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명성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한 시대를 책임질 만한 경험을 쌓은 사람이기들 합니까? 그래서 그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먼저 전제합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희망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세계 역사가 어찌 금과 은에 의해서만 움직이겠습니까? 흔히 세계 역사가 동아시아 중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갈 지도국가들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 반가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은 아닙니다. 일본이 돈 많은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겠지만 지나간 과거사의 솔직한 사과조차 할 수 없는 파렴치한 도덕성으로 어찌 세계를 이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중국이 최근 경제 급성장을 배경으로 일대일로 정책을 추구하고 중국 굴기를 말하지만 그건 역시 가진 돈으로 지도자 국가 위치에 서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계를 감동시킬 인연도 없고 문명도 없고 사상적 탁월성도 없는데 또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세계에 기여한 바도 발견하기 어려운 나라가 또는 과거사에서 힘이 있을 때마다 주변국들을 침략하고 속국 취급했던 나라가 돈 좀 있고 인구 많다고 하여 굴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아니지 않겠습니까?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었지만 세계에 기여하자 하고자 하는 헌신적인 자세와 선진 문명을 창출하지 못하면 지도력 있는 국가의 반열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도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겹고 지긋지긋했던 이 사람을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말 그대로 일어서게 만들고 뛰게 만들고 황홀한 삶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무너진 개인을 일어서게 하고 한 나라를 걷고 뛰게 만들 수 있는 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과 금을 자랑하지도 말고 은과 금을 걱정하지도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만들고 뛰게 만들고 찬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구약 성경을 번역해 주신 분이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라는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우크라이나 태생의 이삭 프롬킨이라는 본명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려서 철저하게 유대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정 러시아는 가난과 부패를 얼룩졌고 그런 혼란기에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23살 때 고향을 떠나 이집트와 인도를 거쳐 일본에 도착했는데 완전한 국제거지, 국제미아였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인 선교사 피터스 목사를 만나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유대인이 되었고 그 피터스 목사를 아버지로 삼고 자기 이름도 피터스로 바꾸어 개명했습니다. 후에 성경 보급하는 권서의 책임을 맡고 우리나라에 왔다가 나중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다 하며 목사가 되어 다시 돌아와 구약 성경 번역에 착수하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 피터스 목사의 손으로 번역했습니다. 버려진 국제 미아 같았던 그를 한나라 성경 번역의 주역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기여하고 고귀한 생의 흔적을 남길 수 있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예수를 외쳤고 예수 능력만 전하기 원한다 말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자기의 취약성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취약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진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많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 취약점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이 풍성한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취약점은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이 많고 지식이 풍성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발견된 당신 내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정직하게 내면을 성찰해 보았을 때 주 예수님이 당신 삶의 주인으로 좌정해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살아가십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안에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 계십니까? 이 현실을 직시해야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때가 되면 취임하는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한 다음에 초대받은 목사님이 오셔서 새 대통령과 미국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 장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기도 끝이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가족과 미국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끝이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하고 참담합니다. 청교도 신앙의 본고장,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나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것도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 현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할 때가 됐습니다. 세상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문명이 바꾸어도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에게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한 분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일어서게 만들고 문명이 중흥하게 만들고 걷고 뛰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생생한 능력이 한 분 나사렛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이 이름을 놓지 않고 살아가십시다. 쉬지 말고 자랑하십시다. 정가고 살아가십시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뛰게 하시고 다시 참여하게 하시는 새 역사를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